저 그림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면 기대면 추락 위험. 엘리베이터 문이 상당히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기대면 추락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주제에 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복된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잘못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요소로 지성을 다룹니다. 지성. 이 지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유익한 거예요. 전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유익입니다. 지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능력이,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축복을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많은 복들, 은혜들을 잘 간수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는가? 이유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가 이 부귀와 영화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이걸 다룰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간수하고 누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공부한다고 지성을 사용해서 알아낸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 이건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냥 누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죠. 결혼하신 분들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도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찾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끌리는 사람이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끌린다는 건 지성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죠. 아니면 학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직업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외모만 보고 결혼 상대를 찾던 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아니면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잡혀 산다. 이거를 진리로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결혼 생활 내내 슬피 울며 일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잘못된 정보. 이건 결혼 생활에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앙 생활도 그래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안 배우려고 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하면서 한번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제자 훈련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저렇게 하라고 하는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지성이 필요한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지. 눈을 감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몰라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주변에 아주 미숙한 사람인데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잘못된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같이 느끼면서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니까. 이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아주 잠깐. 그리고 아주 잠깐 경영진에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경영진은요, 항상 직원에게 뭘 기대하냐면 이 직원이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맡은 일보다 더 나은 일을 해내고 조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그 조직 안에 불만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연구하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터에서 다른 성과를 냅니다. 제가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는 분 중에는 과거에 굉장히 큰 회사의 CEO를 했던 분도 있고 이미 와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탁소를 신방해보면 한 번도 목사님 우리 세탁소는 너무 잘 돼가지고 요즘에 너무 기뻐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신방 가면 매일 힘들대. 매번 힘들대. 문을 닫아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 집에 가면 한 번도 어렵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분은 비즈니스가 잘 돼요. 다른 세탁소가 어려울 때도 이분은 잘 돼요. 이분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분에게 신방을 갈 때, 아,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탁소를 잘 하시지? 아직도 답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렴풋이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 집사님 세탁소에 가면 항상 카운터 위에 세탁업소에서 내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보여주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보여주고, 새로운 그 세제가 나오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잡지. 그것이 이만큼 쌓여있고 매일 그걸 보고 있어요. 성경은 안 보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탁소 하시는 분 중에 이분이 제일 많이 업앤다운이 없고 그분이 유일하게 세탁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분이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무당이나 안 좋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는 훈련 프로그램은 거의가 다 공짜입니다. QT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왜 축복인지, 신앙이 왜 축복인지, 직장생활이 왜 축복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성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성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에게 준 지성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것을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을 연구하고 알아낸 일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성의 아주 중요한 효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학습해가지고 아는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정한 지성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이 쌓이면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하룻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죠? 범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가 범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범의 눈빛만 봐도 오줌을 싸요. 지성이 쌓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압니다. 지성이 쌓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닐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성이 쌓이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만을 전공해서 다른 학문은 모르는데요, 신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똑똑한 사람, 신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총장님도 못 가르쳐요, 신학교 1학년. 지성이 쌓이면 겸손해지죠. 진정으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60년 이상 문학을 한 사람입니다. 또 문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문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지성이 쌓인다는 건 뿐만 아니라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6절에 솔로몬은 처음에 자기의 지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무궁하니까 더 많이 알려고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처음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번에는 미친 사람들까지도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지혜고 나쁜 지혜고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바람을 잡는 한번 나왔던 말입니다. 14절에서 바람을 잡는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인간을 다 연구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성을 보니까 지성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무지성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문제가 되듯이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성지상주의도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지상주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죄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였죠?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성이 많아질 거야. 따먹어버렸어요. 지성지상주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할까 하겠다. 요즘 말로 이해가 되어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세상을 망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내 주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내 주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이 모두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어느 순간이 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 다 이해가 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면 알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신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이 지성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사용하고 내 지성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지성이 오히려 나에게 번뇌. 예를 들면 어떤 것과 같은 것과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오버히트가 되잖아요. 작은 컴퓨터에다가 큰 용량을 맡기면 컴퓨터가 다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요만한데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날카롭게 구별을 못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뭘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지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아니요, 지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식자우한, 모르는 게 좋다, 뭘 알면 자꾸 근심이 많다. 아니요, 잘못 아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전도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그쳐버립니다. 솔로몬은 죽었고 전도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그럼 우리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3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여기 해 아래라는 말이 3절에 똑같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를 강조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해 위를 보라는 뜻이죠. 해 아래를 강조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해 위에 뭔가 있다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지성이 해 위에 지성이 있고 해 아래 지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것이다. 어떤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거냐?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늘이 있어요. 하늘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해 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해 위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땅 아래의 지혜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이를 구원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압제를 하는 대상을 내가 힘으로 눌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나서야 내가 그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압제를 하는 자를 앞에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그를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냔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건 말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일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죽는데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만약에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이긴 거라면 로마는 전쟁에서 맨날 패했다는 뜻이잖아요.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던 거예요. 유대인도 안 남았어요. 헬라인도 안 남았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한 말이 다 사실이다. 그가 왜 죽었느냐?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늘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전에 자기 주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주목했던 것,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내면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독교에서 나온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책들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설교 중에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설교가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참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입을 열면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찰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가 보이도록 십자가는 도와줍니다. 우리 죄의 뿌리를 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지성은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는 지성의 원래 목적, 나의 한계를 알게 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알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꼭 물어봐야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자주 쓰고 제 인생에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니까지 것이. 아멘. 니까지 것이 물어보긴 뭘 물어봐. 물어본들 알겠어? 아니, 물어볼 수도 없습니까? 물어보지 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부족함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성을 원래 목적으로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원래 목적으로 돌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대로 살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너가 죄인이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실제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탄에 속아서 그 반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십자가의 방법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십자가로 지성이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주시, 세상이 주는 지혜는 뭐냐? 세상이 주는 삶의 방법은 밑에 사람 눌러 밟아, 그리고 권세를 부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십자가가 그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 너의 지성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리컨스트럭션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문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에 알던 의에 대한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지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남편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지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자분들 중에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손들면 부부싸움 날까 봐.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성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남편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바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아는 거죠. 신앙생활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성을 사용해서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기쁨이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되면 기뻤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니까.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지성으로 볼 때 바보같이 보이는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기독교 책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이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33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폐혈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안타깝지만 군의관들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수연이라는 젊은이가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청년에.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을 영락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교회에서 열자마자 조문객이 4,000명이 왔어요. 영락교회에서 그 장례를 잘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조문객이 많이 온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안수연이라는 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오느냐, 이게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 거가? 그때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은 환자를 돌볼 때 그 질병보다는 환자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30분, 10분 단위로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 안수연 의사는 환자를 대하면 그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새우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환자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턴 때 너무 바쁜데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선물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렸는데 이게 고가 약병이었어요. 이거를 깼다는 걸 알면 상당한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분이 그거를 그 값을 대신 치르려고 자기가 여러 배 일을 하고 그것을 결국은 잘 덮어주고 병원이 파업할 때 모든 사람이 정의를 외칠 때 이분은 파업하는 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 혼자 왕따 당하면서 병원에 있어. 장례식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젊은 의사의 영정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분을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평생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이 안수현 의사는 처음으로 항상 자기에게 와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물어봐 줬던 분이다.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대성통곡을 해요. 세탁하시는 분인데 항상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줬다.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처럼 보여요. 왜 저렇게 사는가 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지성을 십자가에 굴복시키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축복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면서 개발하고 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지성으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망과 불평, 오버히트 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성을 어디에 굴복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지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까요?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직장생활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보죠. 나는 혹시 내가 힘든 이 상황이 내가 지성을 무시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반대로 나는 지성을 사용하지만 세속적인 지성의 방법으로 여기에 접근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내 사고방식과 내 세계관은 십자가에 굴복한 세계관인지,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는 내 교회를 대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는 내 직장을 대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이 영역에 십자가의 지성으로, 십자가의 지식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참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